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페이지 저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0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전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당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선포될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수를 이상적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침내 복수에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야기가 책으로 엮여져 베스트셀러가 되고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주 인기를 끕니다. 이런 일들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도 그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우리는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우리를 무시하거나 빌려간 것을 갚지 않거나 호의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협을 가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복수를 좋아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면부에서 우리의 이름을 깨끗이 지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용서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밝히기 위해 예수님은 용서와 심판에 관한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좀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이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들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일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마태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죄를 저지른 다른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논하기에 앞서 제자들이 죄지은 다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먼저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서 한 제자가 죄를 범했을 때 내쳐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8장 21절에서 35절에서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끝까지 용서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본문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두 본문이 다루는 사인이 서로 다름을 깨닫는다면 그 긴장감이 해소될 것입니다. 먼저 15절에서 20절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 자매를 상대로 잘잘못을 따지며 정의를 세우려면 자신의 권리부터 포기해야 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삐 유대교는 한 사람을 세 번까지 용서하면 용서의 정신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을 다른 구약 성경 본문에서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1세기 유대인들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용서를 바라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베드로는 당시 보편적으로 인정되던 횟수보다 두배 이상으로 용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숫자 7을 언급하는데 이는 완전한 용서를 의지하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보편적 기준 이상을 실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번역본에 따라 7번을 일흔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일흔번씩 7번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번역본을 따르는 건 요점이 같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을 용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횟수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용서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한량없이 완전하게 용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후 이런 내용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듭해야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이미 무수한 죄를 한량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건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량없이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7번을 일흔번이라도 용서함으로써 용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용서가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나아가 그것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가르치기 위해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란 절대로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뜻합니다. 웬만한 사람이 평생 벌수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왕은 종을 무자비하게 대하거나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갚아야 하는 빚을 그가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게 하려던 것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엄청난 빚을 지고 그것을 갚지 못할 경우 그와 그 가족이 함께 팔아넘겨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예가 된 사람과 그 가족이 일하는 동안 발생하는 수익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즉, 엄청난 빚의 대가로 종신노예 계약을 맺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 빚을 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와 미래의 가족까지도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한 개인의 빚 때문에 그 후손이 세대를 거듭해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갚을 길이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을 묘사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왕에게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기 자신과 가족과 가진 재산 모두를 팔아서 빚의 일부라도 갚는 것뿐이었습니다. 실로 아주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왕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종은 자기의 목숨과 가족들의 목숨을 구걸하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면 빚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아마 그는 가진 돈을 오래전에 이미 다 써버린 상황에서 빚을 청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예상과 달리 왕은 부채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막대한 빚을 탕감해주는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왕이 그 많은 빚을 그냥 탕감해 주었다고. 왕의 몇 마디로 종은 금전적인 속박에서 벗어났고 그의 온 가족이 평생 호되게 치를 뻔했던 엄별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밝혀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신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 무수한 죄를 범한 종들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그 종들이 진 빚은 1만 달란트를 훨씬 웃돌 것입니다. 하나님께 갚아드리고 싶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인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43조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지금 시세의 가치로 30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1년 국방비와 맞먹는 한 개인의 빚을 탕감한 왕의 용서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손해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가 언제이든 빚에 관해서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빚을 탕감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심으로써 무기력해진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그분을 거역한 우리의 죄값이 너무도 커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행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르겠노라고 어리석게도 다짐하지만 어떠한 선행으로도 그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갚지 못하는 무능력 탓에 하나님의 용서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궁핍한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청중의 이목을 사로잡는 능력을 발휘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왕에게 막대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후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3, 4개월치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적지 않은 액수가 분명하지만 1만 달란트 앞에서는 아주 무색해지는 소액입니다. RT 프랑스는 두 번째 종의 부채는 첫 번째 종의 부채의 60분의 1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막대한 빚을 탕감받자마자 자신과 똑같은 허물이 있는 동료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종의 첫 번째 종과 똑같이 시간을 주면 갚겠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과 똑같이 두 번째 종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은 동료가 자신에게 빚을 갚지 않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옥에다 가둔 것입니다. 당시에는 빚을 갚지 않는 자를 노예로 팔거나 투옥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후자의 경우 투옥된 상태에서 하는 노동의 대가를 빚 대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 보여준 행동은 실로 아주 무자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자비한 종이 보여준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들 죄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곤 하는데 자신은 이미 그 죄를 해결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이것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용서하고 이것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디 당해봐라. 어떤 것은 알게 모르게 복수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자비한 종의 비유는 허물을 용서받았으면서도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이 진심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다는 것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는 보상해 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의 빚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첫 번째 종은 그를 용서해 주지 않았고 분개하며 벌을 내리기로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이 두 번째 종에게 한 행동은 보통 상황에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겠지만 그가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상황에서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동료 종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자신들이 목도한 광경을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분을 느낀 주인은 첫 번째 종들을 불러 그의 야박한 마음을 꾸짖으며 은혜 입은 자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로 인해 악한 종은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은 용서를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옥졸들에게 넘겨진 것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헬라 원문의 단어의 뜻은 고문하는 자들에게입니다. 즉, 악한 종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문을 당해야 했는데 이는 그가 진 빚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비유에서 고문은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이 장차 맞이하게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에 따른 고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지거나 화를 다스리지 못해 괴로움에 시달리거나 외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고문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데 이는 마치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지옥이 실제하는 것만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받게 하시거나 괴롭히는 자들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들이 멀리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지속적으로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타인을 용서함으로써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겪는 괴로움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삶에 더큰 괴로움이,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비유를 한낱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한 지적으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옥과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대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경고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삶의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형벌로 영원히 고통받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용서하면 실제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값없이 탕감받았으니, 값없이 탕감받았으니, 값없이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는 첫 번째 종이 왕에게 진 죄는 첫 번째 종이 왕에게 진 빚처럼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아주 큽니다. 그러나 은혜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량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만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덜한 죄란 없습니다.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방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도, 갚을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데 실패하고 다시 악한 행동으로 되돌아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라에 속한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나무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로 특징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셨습니다. 용서의 방법이나 횟수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리스도인이 타인을 용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마음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타인을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과연 진짜로 복음을 이해한 것인가?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으므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그런 사람에게 가혹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들을 친밀하게 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타인을 용서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타인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자비한 종이 아닌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자비와 용서가 없는 것은 사랑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용서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듯이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는 명륜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